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현실을 우리 옛 언약과 율법에 관한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새 창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구절에서 이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쓰여진 말씀들을 보면 다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떤 빛이냐?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이 영광은 더 이상 옛 언약에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영광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누리고 계신 바로 그 영광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하셨죠.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미 이르러 있고 또 앞으로도 이를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 영광이 같은 영광이죠. 같은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천국에서도 완전히 누릴 것인데 왜 영광에서 영광으로 누리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고 그 영광의 현실이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를 받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증거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영광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며 자라가게 하셨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날은 완전한 영광으로, 드러난 영광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다가 영광을 못 누리는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소유한 자들은 완전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새 언약의 백성들이 소유한 천국 영광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소유한 이 영광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실 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7절의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이 7절이 시작되는 데에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은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무슨 뜻이냐면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로도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전히 질그릇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배는 앞에 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 3장, 4장과 연결해 보면 새 언약의 영광이라고도 볼수 있고 그 앞구절하고 연결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영광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 보배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누리는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보배인데 아직은 어디에 있다고요? 질그릇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로 확인하거나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현실로 그것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우리가 누리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질그릇과 같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새 언약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을 질그릇에 비유하세요. 질그릇. 질그릇에 비유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이 질그릇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싸구려인, 가장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질그릇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내용은 그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것은 질그릇을 빚은 토기장이가 계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거죠. 그런데 질그릇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질그릇을 만드는 진흙. 그런데 이 진흙을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질그릇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시고요. 어떤 그릇은 버리는 데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이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또 버리시는 백성 그 둘을 비교하시면서 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빚으셔도 하나는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시는 그릇이고 또 하나는 버리고 또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같은 그릇처럼 보이지만 두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시는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현실에서는 다 비슷한 질그릇처럼 보여도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질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놋그릇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금그릇, 은그릇도 사용했겠죠. 금, 은을 얘기하거든요. 놋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하찮게 쓰여지다 버려지는 비천한 그릇. 조금만 충격이 와도 쉽게 부서지고 깨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이 버려지는 그릇.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보배를 소유하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은그릇, 금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심으로 언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여 깨어질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소유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는가. 오늘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새 언약의 영광을 소유한 백성들인데 어떤 현실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은 삶의 사방으로 둘러싸이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영광이고 축복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주석들을 보면은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터에 나가 고난당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적군에 의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현실 중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현실이 나아져서 그걸 다 이기고 세상에서 더 잘 돼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 때에 끝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게 되지 않는 현실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내라는 거죠. 인내. 즉 우리는 다 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망하는 현실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 새 언약의 영광,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는 성도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난대요.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대요. 이 현실을 10절에서 11절에 알려주십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죽음에 넘기우는 것과 같은, 다른 구절을 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삶, 죽음에 넘기우는 것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Carry the death of Christ.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세상적으로는 다 질그릇 같아서 보잘것없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다고 해도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삶을 살아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이 버림을 당하거나 망하는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보배를 드러내게 하시는 현실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새 언약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 성화의 일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할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고난은 아니죠.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시련들을 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첫 번째 드는 퀘스천이 있어요. 어떤 퀘스천이 먼저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고난 중에. 그런데 그 일하심이 뭐냐는 거죠. 그저 내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해 주기 위해 정말 막 동분서주 하시면서 막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린 그걸 기대하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가?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화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영광은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됐어요? 예수님의 영광도 세상 영광으로 드러났나요? 예수님은 세상 영광은 조금도 취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도 고난과 핍박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치 질그릇 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상 영광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사방으로 버림받으시고 둘러싸이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자신이 소유한 천국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항상 그 1장부터 12장까지 가면 예수님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들려올 때에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언제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고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들려오실 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예요. 장대에 매달려 들리우실 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망하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영광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영광이라는 증거. 이 땅에서의 예수님 영광은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증거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부서지심으로 그 안에 소유하신 영광의 보배가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 자신의 영광, 새언약 백성들의 영광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예수님의 천국 영광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신 자들의 영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성화해 가시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세상적으로 축복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낙심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찾아온 고난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과 시련을 가리켜 저 사람은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사도라면 세상에서 받는 영광으로 자신의 사도됨이 드러나야지. 세상에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저런 박해를 받는 것은 참 사도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사도라는 증거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한 새 언약의 일꾼이고 참 사도라는 증거로 뭘 얘기하세요?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참 사도, 참 교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요. 고난이 많으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저렇게 고난이 많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면 왜 이렇게 아픈 자들이 많고 우리 삶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우리가 받는 시련과 그 박해가 오히려 참사도, 참교회, 참성도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새언약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일이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한 고난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도 바울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사도 바울로 소유하게 하신 영광의 보배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인 것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새 언약의 영광과 축복의 증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셔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나를 의심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사돌 마음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도 같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 능력, 궁핍, 핍박, 곤란, 고난, 모든 걸 기뻐한다고 하세요. 자신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현실이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새언약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감동받고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아니, 고난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면, 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 간증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은혜롭고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간증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우리의 소유한 영광의 보배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 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은그릇, 금그릇이 되어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낙심하고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원리로 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죠. 복음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세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말씀 들으면서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저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삶이라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거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이 어떻게 드러났죠? 이 땅에서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셨어요.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에서 영광으로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른 메시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이 새언약 백성들만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서 확인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의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 증거되십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요,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은 부활 영광에까지 함께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복되다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나 벌로 인해 찾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저주나 벌이나 심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거든. 가져가신 게 나, 안 가져가신 게 있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 벌로서 저주로 나를 미워하셔서 벌을 내리 심판 정죄하시고 그런 일 없어요.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깨지고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숨겨진 보배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고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기쁘신 뜻을 이루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믿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대하는 그 마음이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오늘 찬송했잖아요. 예수 님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시는 것, 고난과 함께 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저 고난이 없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가야 맞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딴데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왜 이 교회에 오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 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기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요. 왜딴 데서 아프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겪게 하실까? 전 너무 감사해요. 복음 말씀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분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이 주는 복된 현실이 또한 가지 있다고 알려주세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 사람의 성화, 예수님 영광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요. 또한 가지 엄청난 영광, 새언약 백성들의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유익이 있대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과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너희의 생명이 관계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통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게 하셨지만 성도들 간에도 고난을 통해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으로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죽기까지의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명으로의 구원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 내 형제 자매들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의 죽기까지의 고난이 내 형제들이 생명으로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새언약 백성들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성화해 가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난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대요.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고린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나의 당하는 고난이 성도들, 내 형제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쓰여지고 그 고난 중에 받은 복음의 위로로 같은 고난을 겪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여 그 고난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고통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분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신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고난을 통해 서로 믿음으로 굳게 되어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아,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교회의 고난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받는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채우며 살아가겠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유익을 주었고 어떤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고난받기를 기뻐하신다.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까요? 자신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예수님도 보지 않고 내 형제자매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하고 정말 비참한 처지만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불신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어느 누가 고난 중에 이렇게 기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이 우리로 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 거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언약의 성도들은요, 절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언약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다 울부짖었습니다. Lamentation. 애가였어요, 애가. 왜? 고난이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저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현실로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현실을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오히려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울부짖으란 말 하나도 없어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찬송을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도 질그릇이지만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보배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보배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치장해놓고 화려하게 해놓은 그 뭐 세상적인 것들, 뭐 학력이든지 뭐 부요함이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다른 사람은 있는 거 저런 거 저런 거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을 보화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이 보배를 소유한 여러분은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깨져도, 무너져도, 망해도 오히려 우리의 감추어진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무너지고 망하고 다 쇠하여 가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지금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는 고난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 없이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 예수님의 영광과 축복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세상의 현실, 고난과 또 시련과 이 어렵고 힘든 이 나그네 경주를 달려갈 때에 찾아오는 여러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명히 그 모든 현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복음 말씀으로 굳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며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성경 공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에 또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